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며 주의의 붙드심이며 주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들 주께 맡기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쫓아갔죠.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래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했죠. 또 다른 여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예수를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를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뭐 이런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대면서 근데 예수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 한마디하고 장렬히 죽어라 뭐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도 다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설사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없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고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주를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를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목숨이 이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과 연관된 그러한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그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확신, 자신감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기 확신이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은요, 결코 자기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뭐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어떤 기분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그런 선동의 말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면은 과연 이 사람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그건 안 된다. 이미 뻔히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강조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확신이란 말을 이상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예배당 건축하고 뭐 교육관 건축하고 돈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자기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야 할 확신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을 못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확신이라면은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은요, 나는 무능하고 나약합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전제되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은 아, 그렇지. 나는 무능해요. 나는 나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전능한 하나님 이루시는 믿을 뿐입니다 하는 거. 이게 정말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나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점에서 그 베드로의 자신감 믿음이 아니었고 다만 자기 확신이었을 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됨으로써 그토록 강했던 자기 확신, 자신감이 몽땅 무너져버리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 이걸 통해서 바로 그 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 말은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버려라 이러한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오늘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크게 오해가 돼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 능력을 달라 하는 거예요. 능력 주고 믿음 주면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노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주체에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세우는 것이지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는 박살난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도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는 거. 이걸 아는 게 믿음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이처럼 내가 행했다, 내가 개입해서 행하는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내가 행함했던 결과로 기대하는 상급에 대한 문제, 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이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 행하신 일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상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을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자신감, 자기확신 이런 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그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무능력하다, 정말로 무능하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 무능력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나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힘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 설사 우리가 지금은 하도 저한테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 난 무능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도 뭔가 내가 한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거든. 한 게 없으면 모르는데 뭔가 한 게 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들어보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한 일을 누군가 무시하면은 성질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무능합니다. 얘기를 해놓고도 그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 했으니까 그 대가가 있어야 되지. 그건 자기 무능을 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로가 무능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뭔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무능한 걸 내가 압니다. 그 안다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 안다는 것, 정말 내 삶에서 아는 것을 나오고 있느냐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들여다보면 아닐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닐 겁니다. 조금만 것 가지고도 나는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김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무능을 안다는 내게서 그러면 나오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무능을 아는 그런 신자로 모인다면은 사실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 비교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만 무능한데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인정받고 싶어할 것도 없어요.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섭섭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능한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니잖아요.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두고 비판하기도 하고 타박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무능을 안다는 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게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서 바로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아,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걸 베드로가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에 아니는 혈육이 아니면 누구라 하겠습니까? 아버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서 하게 된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 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나온 고백이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알게 한 분이 있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 이걸 보지를 못한 거죠. 그냥 내 고백이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리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주를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요.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동일한 수준의 그런 베드로였다면은 고난이 함께한 증인자의 길을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 못 가죠. 복음 전하다가도 목숨이 좀 위태롭다 싶으면은 다 버려버려 도망칠 자기 살 길로 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른 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께 붙들 도망쳐버린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잡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건 자기들 실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니고 가게 하신 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게 한 분이. 나약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주가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셨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같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에 가서. 그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오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해요. 자, 이 말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을 우리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를 인정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까라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 왜 어려워요? 주의 이름 예수 부르면 끝났는데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 베드로가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얘기는 입술 열어서 주여 주여 불러가지고 인정되는 그런 지금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능력, 주의 도움을 구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야 이건 도무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의 일을 부른다 그 얘기는 난 할 수가 없다는 걸 절감해서 나오는 거예요. 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내보는 맡길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열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 그걸 배운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분이 있다. 남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르게 된 것도 내 일이 아니었다. 내 힘이 아니었다는 그 의미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르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은 제가 구절 얘기가 찾아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그 요엘 선지자 말을 베드로가 인용해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예언은 말씀이죠. 말씀하는 거. 환상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다른 세상, 말씀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걸 환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 환상, 예언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였던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어가지고 예언도 합시다. 성령 일과 환상을 보고 꿈도 꿉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많이 들리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런 말 많이 하십니까? 꿈을 가져라 하면 요셉이 꾼 꿈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셉이 자발적으로 꾼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루어갑시다 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말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그 수준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자 그 말이죠. 그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수준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돼요. 자기 실력 가지고는 기껏해야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도망치고 배신하는. 이게 내 실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내 무능을 아는 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이고 그게 성령이 함께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것이 아니에요. 주가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무능을 아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중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이에요.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살자고 예수를 부인한 그게 베드로의 자기의 본 모습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자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아시고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 나는 나를 모르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장담만 했다는 게 애통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몰랐구나. 주님 나를 알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탐박입니다. 한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나를 위한 길로, 내가 사는 길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껴야 된 것이 뭐냐면은, 아,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성경 보면서, 아, 주님은 내가 이런 사람 알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께 다가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 읽게 되면은, 내가 이런 실력의 사람이라는 거, 내 실체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었던 증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걸 성경을 그냥 형식으로 봤다, 그 뜻입니다. 형식으로 읽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어야 돼요. 나는 큰 소리만 쳤지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다. 이걸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통곡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든 것들이 내 힘은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의 결과였구나,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남기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방 모든 가르치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항상 함께 할 거다. 하늘로 가시는데. 결국 그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에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이 과연 주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를 아는 대로 고치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함께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신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를 도구로 세워서 주님이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함께 하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나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실력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못 갑니다. 이건 때려 죽어도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밀어붙이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신자의 삶은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려가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 길이 아니었죠. 주께서 원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왜 그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돌아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만 됐으면 제 목사 안 합니다, 지금. 군에 있을 때 헬기 조종사 시험 봤는데 다 합격하고 혈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안 그래서 헬기 몰고 있을 건데. 돌아 아쉽죠. 지금은 아닌데. 돌아보면, 아, 그때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될 건데. 그런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우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또 믿음의 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과거에 대해서 후에도 아쉬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가 항상 모든 게 감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내 실력으로 살아간 인생은 아니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요, 우리 실력, 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내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같은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절감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절감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뭔가 주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조차도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 내 자질이 아니라는 것, 이걸 절감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명백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 내 실력까지 할 수 있는 것이야 성령이 왜 옵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주께서 영으로 함께하신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것은요, 신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주관한 그 권세를 가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그 뜻을 따라 인생을 펼쳐놓으시면서 그 모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 되신 그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더란 말입니다. 나약한 무능한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전지전능하심이죠. 나밖에 모르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고쳐내시면서 결국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린다는 것, 그러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건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실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뭔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를 보게 될 때마다 난 믿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 주님의 일하심이다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지만은 무능하고 나약한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약한 제자를 다시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함께 하심으로써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시면서 증인의 길로 이끌어 계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힘으로 붙들어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이 함께한 신자로서 무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생존의 문제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우리 나약함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실감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 무엇보다 나에게 참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자리할 때마다 자리하게 될수록 우리는 고난에서도 죽음의 길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세상에 있어야 든든하겠지만 나에게 함께 하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신 그 사실을 든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든든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시작되어 올해가 무슨 뭐 그 뭐 흥룡의 해라 그럽니다. 흥룡. 그래서 60년 만에 뭐 한 번은 흥룡 해락하면서 흥룡 기운을 받고 쪼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뭐 그래봐야 말짱 꽝이죠. 뭐 흥룡이 어디가 있습니까? 흥룡이 우리의 인생을 한 해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께 붙들려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처럼 든든한 인생을 내 자신감이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 살아가는 인생길, 살아갈 인생 그 모든 것이 나의 자신감, 내 실력,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그 능력으로 이끌림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감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놀라운 힘이고 든든함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길 오직 그 든든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